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 식별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는 F-15K 편대로 중국 군용기에 근접 비행하며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중국 국적 군용기가 9시 55분쯤 이어도 동남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탈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다가 오후 2시 5분쯤 이어도 서방 외곽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이 구역을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출전 선수 규모 등에서 역대 최대로 치러진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이번 동계올림픽에 92개국 2,920여 명의 선수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증가한 겁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평창 올림픽 기간 모두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남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기 전 미국 국적자와 만났다고 말레이시아 경찰 간부가 밝혔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말레이시아 경찰 간부 완 아지룰 니잠 씨는 오늘 말레이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동남아 출신 여성 피고인 2명에 대한 심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말레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남은 피살되기 나흘 전인 2월 9일 말레이 북부 랑카이 섬의 한 호텔에서 미국인 남성 한 명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5월 김정남이 살해되기 전 미국 정보기관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당시 발견된 김정남의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말레이 경찰 당국의 검사 결과 김정남이 이 미국 남성에게 상당량의 정보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컴퓨터 최종 사용 날짜가 2월 9일이고 일부 데이터들이 이동식 저장 디스크에 의해 접근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의 정보 전달 여부와 당시 만남이 피살과 연관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차량 자살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틀 만에 군사 교육 시설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군인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5시쯤 무장괴한 5명이 카불에 있는 마셜 파힘 국방대학을 공격해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병사가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괴한 5명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리아 북부 아프린에서 쿠르드계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터키군은 단계적으로 시리아 국경지역에서 모든 테러 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성명은 터키군이 쿠르드계 인민수비대를 상대로 전략 요충지인 버사야 언덕을 장악한 뒤 나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군이 동쪽으로 진격해 만비지는 물론 이라크 국경 지역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비지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으로 터키군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미군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진 매티스 국방장관이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전쟁이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more time for excuses. Now is the time for Russia to take action.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경유해 세 차례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했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이 지난해 8월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최소 세 차례 석탄을 러시아 연해주에 나후트카 항과 홀름스크 항으로 실어 보냈고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선박에 석탄을 재선적해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고 대신 항구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에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러시아는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같이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It's absolutely clear that Russia needs to do more. Russia says it wants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Moscow should prove that by cooperating with us, not working against us on this urgent threat to all nation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산 석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다른 부문의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not to import DPRK.
또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진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압박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한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26일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남북 대화는 환영하지만 외교적 압박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옵션의 뒷받침을 받는 외교가 이끌 것이라며 군사 옵션은 미국 외교관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한 동맹은 철통 같고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며 연합군이 협력해서 한국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한국이 해상에서 선박과 선박 간 화물 이전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선박 두 척을 억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6일 회담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남북 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 간 회담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기한 미한 합동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논의했습니까?
미국과 한국 측 발표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열린 배경을 보면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회담이 어떤 배경에서 열린 겁니까?
평창 올림픽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한국 내 기류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의 동력을 미북 간 핵협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의 송영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나요?
예, 송 장관은 회담에 앞서 열린 매티스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장관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은 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연기된 이 합동 군사 훈련이 올림픽 직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3월에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한 건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유엔의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폐막 일주일 뒤인 3월 15일까지 적용되는데요. 미한 훈련은 이르면 3월 말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문제는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이 마련되느냐 이 여부겠군요.
이 부분은 상당 정도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선언하면 올림픽 종료 시점에는 10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북한 측의 유예 선언이 이뤄진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한 합동 군사 훈련이 이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미국 내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활용해서 이 미북 간 대화 국면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합동 훈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 마이클 오웬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달 초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상당한 안보 혜택이라며 미군과 한국군 지휘부가 합동훈련의 시기와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은 이 미한 합동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꼽으면서 이 비핵화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죠.
예, 북한의 오랜 주장입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선 것도 미한 합동훈련 연기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평창 올림픽 직후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대화 기류는 곧바로 지난해와 같은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매티스 장관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간의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는 별개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벳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명확히 했듯이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지 아래 외교가 주도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벳 대변인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을 제공하고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벳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올림픽 정신에 따라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을 겹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은 한국 방어를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정기적인 훈련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26일 VOA에 연합군사훈련은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양국의 방어적인 군사훈련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협정 의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잽 부시 전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한 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ones that sanction the banks that are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they were quite effective.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dded sanctions throug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re effective as well. So I support that effort.
부시 전 주지사는 26일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부시 전 주지사는 2016년 2월 공화당 경선 당시 이미 손상을 입은 대북 제재를 회복해 당장 북한에 대해 제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VOA에 중국의 협력 없이는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lot of this stuff is not done out in the open. So I'm assuming that they're putting pressure on because without China's movement in this, it's very difficult to imagin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see the impact of sanctions for sure.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또 공화당 경선 당시 주장했던 대북 선제 공격을 여전히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행 또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브라질도 자국 법 테두리 안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 이행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취한 단호한 조치들이 열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안보리에 제출해 26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된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자국민이 수출은 물론 재수출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9월 29일 추가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행정명령 13-8105를 통해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하거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해외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으로의 기술적 훈련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폴란드와 브라질의 이행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1월 8일자 이행 보고서에서 강력한 자국법을 토대로 북한의 군사활동에 연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송, 수출,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미리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 법 조항에 따라 북한인의 임시 거주증을 거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18일 VOA에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올해와 내년 각각 40%와 30%의 북한 노동자를 줄일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새 결의 2397호가 북한 노동자 추방을 명시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5일 이행보고서를 낸 브라질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의 조항들이 지난해 11월 21일부로 자국법에 편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9번 냈다며 브라질 정부는 공개적이고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은 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북한 당국이 유엔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A형 H1N1 신종 독감으로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6일 발표한 북한 A형 인플루엔자 발병 보고서에서 지난 19일 북한 보건성 부상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1월 16일 사이 12만 7천여 건의 신종 독감 의심 사례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8만 1,640명이 A형 H1N1 신종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는 17세 이상이 전체의 52.7%였고 0에서 7세가 24.5%, 8에서 16세는 22.8%였습니다. 북한 보건성은 신종 독감이 북한 전역에 퍼졌으며 이 중 29%는 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독감 백신을 세계보건기구에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보건 관계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백신 3만 5천여 정을 지원했고 현재 5천여 정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독감 예방법 등 교육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에 속한 주민과 보건 관계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폐쇄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독감의 유형 등을 분석해 이번 신종 독감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과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며 유엔과 다른 국제 비정부 기구들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일에는 조선적십자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현재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IFRC 재난구호긴급기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28일 현재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종독감 발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독감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유엔기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신형 독감과 그 예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형 독감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독감 예방을 당부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신형 독감에 따른 북한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꽉 막혔던 남북한 육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육로와 판문점, 경의선 육로 등 남북을 잇는 3대 육로가 열렸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은 지난 17일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의 규모와 이동 경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북측 수석 대표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북측 민족 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서해선 육로를 이용하여 레항한다.
또 한국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합동 문화 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 훈련을 위해 동해선 육로를 통해 선발대를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금강산 육로로 올라가서 우리 선발대는 금강산 지역의 현지 시설, 아까 제가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지 시설을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앞서 북한은 15일 열린 실무접촉에서 예술단 140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끊겨있던 남북한의 3대 육로가 모두 다시 개통됐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원래 동해선 육로와 판문점 그리고 경의선 육로 등 세 개의 연결 통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동해선 육로는 지난 2003년 2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개설됐습니다. 이 길과 배편으로 한국 관광객 200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은 관광객 1인당 50에서 $100씩 입장료를 받아 매년 4-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 여성 박광자 씨가 북한군 병사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같은 행사를 제외하고 동해선 육로는 폐쇄됐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을 위해 사용했던 서해선 도로를 말합니다. 2003년 육로가 개통된 이래 13년간 남측 기업인을 비롯해 총 141만 명이 이 도로를 이용해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차량은 총 85만 대가 드나들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도로로 북상하다가 차에서 내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경의선 육로와 판문점 통로는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과 서해 군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남북 간에는 모든 연락 채널이 단절돼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육상 통로가 다시 열린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북측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왕에 남북대화를 재개할 거라면 서해안, 금강산 이런 부분들을 다 오고 가는 통로를 열어서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들을 가지고 남측 정부를 좀 시험대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시인과 함께 한반도 경제 구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서해안 루트와 동해안 루트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루트를 통해서 연해주나 중국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새 통로가 다 열리게 됐다.
실제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남북한이 육로와 백기를 열어 경제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을 잇는 육로는 열렸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올림픽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 간 교류도 일시적 이벤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의 유튜브 채널이 또다시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강제 폐쇄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현재 우리 민족끼리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접속하면 이 계정은 법적 신고로 인해 해지됐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9일 마지막 유튜브 게시물인 영화 어머니의 마음을 끝으로 더 이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 조치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영화 어머니의 마음 역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9월 우리 민족끼리의 계정을 전격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계정에 연결됐던 수천 개의 동영상이 한꺼번에 삭제됐었습니다. 이후 우리 민족끼리는 곧바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하루 5개 안팎 동영상을 게시해왔지만 약 4개월 만에 이 계정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 안팎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불만을 기사와 영상 형태로 게시하던 웹사이트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003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동영상 서비스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외에도 조선의 오늘 등이 유튜브를 북한 소식과 선전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민족끼리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청소년 유해물과 반복 게시되는 광고물, 저작권 위반, 영상물 등을 게재하는 계정을 폐쇄하고 있지만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 민족끼리는 이런 위반 사항들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번 폐쇄 조치가 대북 제재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민족끼리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을 당시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등이 유튜브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역시 당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폐쇄 조치가 제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법적인 부분을 우려했을 것이고 동시에 북한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초부터 대형 테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일요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과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연방의회가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방안을 두고 공화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또다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틀 만에 또다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로켓 추진 수류탄과 자동 소총 등으로 무장한 5명의 괴한들이 오늘 오전 5시경에 이 카불 서쪽 마셜 파힘 국방대학교 입구 초소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비 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공격으로 적어도 11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다쳤다라고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 이 5명의 괴한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두 명은 자폭했고요. 두 명은 총격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테러 공격의 표적이 된 마셜 파힘 국방대학은요, 이 아프간 군 장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예.
지난해 10월에도 이 기관에서 교육받던 생도들이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이 건물 밖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서 15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예. 누가 이런 공격을 자행했는지 밝혀졌나요?
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에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프간은 지난 주말에 발생한 대형 자살폭탄 테러 때문에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인 27일에도 대낮에 수도 카불 사다라트 광장 근처 대형 상가에서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해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요. 2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테러 공격 차량이 이 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를 위장해서 이 초소 감시병들의 눈을 속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프간 정부는 어제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탈레반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아프간에서는 사실 늘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테러 공격이 계속 잇따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인 20일에도 카불 시내 최고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이 탈레반 테러분자들이 침입해서 외국인 14명을 포함해서 22명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 현재 아프간에는 이 탈레반뿐만 아니라 IS까지 준동하면서 더욱더 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공격으로 아프간에서 축출된 무장 조직이고요. 여기에 이슬람 순위파 극렬단체 IS가 자신들의 세력 확대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격한 테러와 공격을 거듭하면서 아프간의 치안은 현재 극도로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서 특히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군요.
네, 현재 미군과 아프간 정부군이 아프간 외곽을 중심으로 무장 세력 소탕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이들 탈레반과 IS는 이 수도 카불 공격에 전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이들 단체들은 외곽 지역을 다시 장악하는 것보다 수도를 공격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전술이라는 판단에서 이 카불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또 최근 아프간에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아프간은 현재 파키스탄이 이들 테러 조직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아프간에는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파병돼 있습니까?
예,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천 명을 아프간에 추가 파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간에는 최소한 1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올해 안에 수백 명의 미군 훈련관들이 파병돼서 숫자는 1만 6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카불 자동차 폭탄 테러를 비열한 행위라면서 비난하고요. 미국은 아프간을 테러분자들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중국과 일본 외무장관 간의 회담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28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은 양국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올해 특히 중국과 일본이 수교 40주년을 맞는 해라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고노 일본 외무상이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후 취임 후 처음인데요. 양국은 지난 2012년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가 2014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으로 다시 정상화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양국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이 자리에서요, 세계 경제 2위와 3위 국가로서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는데요.
예.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재 양국의 외교 관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고 긍정적 진전이 있다고 화답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이견과 장애물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견과 장애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일례로 현재 일본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보다 강경한 대북 압박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노 외상은 다음 달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이 동계올림픽 때 북한에 맞서 일치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양국 외무장관은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 간의 이 3자 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조속히 개최하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시나 방안은 정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 양국 언론들은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서요, 서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관계 개선을 탐색하는 전개로 이어졌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영유권 갈등 문제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달 중순 중국 잠수함이 산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변 접속 수역에 진입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을 저해할 수 있는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왕이 부장은 이 다오이다오는 중국의 영토라고 반발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 왕이 부장은 또 중국과 타이완은 하나의 국가라면서 일본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 줄 걸 요구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연방의회가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의견을 냈다고요.
네, 먼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TV 방송에 나와서 연방의회가 법으로 특검 해고를 감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지난해 8월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하려면 연방 판사들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 뮬러 특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잠시 언급했지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한다는 말이 종종 흘러나오기 때문인데요.
예.
이 가운데 가장 파문이 컸던 게 바로 지난주 뉴욕타임스의 보도였는데요.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는데 트럼프 도널드 맥겐 백악관 법률 고문이 사퇴한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이 명령을 취소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즉각 부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또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한편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 보좌관이 어제 폭스뉴스에 나와서요, 뉴욕타임스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 연방의회는 대부분 뮬러 특검을 해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도 특검 해고는 있을 수 없다는 자세가 주류인데요. 그레이엄 의원도 어제 ABC 방송에 나와서 뮬러 특검 해고가 대통령직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크 쇼트 보좌관은 어제 방송 회견에서 연방의회가 특검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모든 공화당 의원이 법으로 이 뮬러 특검을 보호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 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케빈 맥카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어제 NBC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따로 법을 만들어서 뮬러 특검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맥카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뮬러 특검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이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견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뮬러 특검은 신뢰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법까지 만들어서 그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법으로 특검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 보호를 법제화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추가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상원의원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어제 CNN 방송에 나와서 해당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맨친 의원의 지역구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웨스트 버지니아인데요. 맨친 의원은 올해 중간선거에 또 나가야 합니다.
네. 자, 세계에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낮 기온 0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은 영상 1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은 0도가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 영하 29도, 낮에는 영하 7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4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0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에는 영상 1도 기록하겠고요. 사리원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막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낮 기온 영상 3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9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청주에는 아침 기온 영하 16도에서 낮 기온 영하 3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8도에서 낮 기온은 영하 13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는 F-15K 편대로 중국 군용기에 근접 비행하며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이 구역을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출전 선수 규모 등에서 역대 최대로 치러진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이번 동계올림픽에 92개국 2,920여 명의 선수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증가한 겁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평창 올림픽 기간 모두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되기 전 미국 국적자와 만났다고 말레이시아 경찰 간부가 밝혔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말레이시아 경찰 간부 완 아지룰 니잠 씨는 오늘 말레이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열린 동남아 출신 여성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심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말레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정남은 피살되기 나흘 전인 2월 9일 말 말레이시아 북부 랑카위 섬의 한 호텔에서 미국인 남성 한 명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은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5월 김정남이 살해되기 전 미국 정보기관 측과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당시 발견된 김정남의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말레이 경찰 당국의 검사 결과 김정남이 이 미국 남성에게 상당량의 정보를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컴퓨터 최종 사용 날짜가 2월 9일이고 일부 데이터들이 이동식 저장 디스크에 의해 접근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의 정보 전달 여부와 당시 만남이 피살과 연관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차량 자살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틀 만에 군사 교육 시설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군인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5시쯤 무장괴한 5명이 카불에 있는 마셜 파임 국방대학을 공격해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병사가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괴한 5명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카불에서는 지난달 27일에도 경찰 검문소 인근에서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03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리아 북부 아프린에서 쿠르드계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터키군은 단계적으로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모든 테러 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성명은 터키군이 쿠르드계 인민수비대를 상대로 전략 요충지인 버사이아 언덕을 장악한 뒤에 나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26일 터키군이 동쪽으로 진격해 만비지는 물론 이라크 국경 지역으로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비지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것으로 터키군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미군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음 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서안지구를 방문한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 더 보이스 오브 팔레스타인은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오는 2월 10일 모디 인도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총리가 팔레스타인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비동맹 노선을 내세웠던 인도는 최근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